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걸어가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설립 17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봉천동에 있는 교회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관악교회, 고신적교회인데 관악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시는 우리 김재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성교회 17주년 교회 설립 기념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된 것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왜 디모데전서라는 이 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는가 썼는가를 거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잠시 읽어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디모데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남자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남자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9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들, 남성들이라고 하면 좀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남성들과 여성들은 직분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정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과 여성들, 남자됨과 여자됨이라는 것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것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말씀에는 감독과 집사, 우리에게 익숙한 이 직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뒤에 가면은 늙은 과부, 젊은 과부,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요즘 과부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모두 직분적인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실 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으로서 직분자로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디모데전서에서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설계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본문 말씀을 생각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일가된 가족의 개념으로서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집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동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그 집을 지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집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움을 받는,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것을 신실하게 행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 이 집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과 방법으로 우리를 지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어가시는 방법을 따라서 먼저 지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고 세워가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지음을 받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고 이 집을 지어가는데 희생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어가시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 행함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어가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고 그것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인 이 집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어가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3절에 나오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동사로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명사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바른 교훈 그리고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실 때, 우리를 세워가실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훈, 어떤 도덕적인 명령, 그런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전서의 제일 처음을 이루고 있는 이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세 번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세우시는 기둥이 바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바른 가르침에 있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4절 말씀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추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에 세워져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대적인 생각을 발전시켜서 이들이 다른 가르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신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신화는 천사들에 대한 신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이나 5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천사들이 전해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 속한 다른 교훈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받았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는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준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율법만큼 이 율법을 전해준 천사들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겠죠. 그래서 이 천사들에 대한 수많은 다양한 상상들을 하게 됐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준 천사들에 대한 매우 신성하고 신비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야 우리가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도 참 신성하고 신비하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천사에 대한 다양한 신화들이, 혹은 나아가서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까지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라든지 그런 종류의 신화가 아니라 유대인들, 다른 교훈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천사 숭배의 신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천사가 얼마나 신성한 존재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화와 쓸데없는 어떤 상상들을 만들어내서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이 천사 숭배라는 신화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 같습니다. 족보,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자, 창세기부터 여러 족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족보의 의미죠. 단지 내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들입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족보 속에 어느 가문과 어느 지파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족보들 속에 나의 가문과 내 집이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던 유대인들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떤 가문,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계보 속에 속해 있는가를 더 강조하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바른 교훈을 찾는데 매우 매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들, 유대적인 생각에 빠져서 천사 숭배라는 신화와 그리고 끝없는 족보, 내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가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교훈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는 형태로 이 다른 교훈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보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사상도 이들 속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들, 그리고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에 대한 어떤 규례를 정하는 것들,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는데 바로 이 다른 교훈을 따름으로써 바른 교훈에, 바른 가르침에 서 있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다양한 다른 교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굉장히 안심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산교회 안에는 신화도 없고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시는 분도 없으시겠죠. 그리고 끝없는 족보를,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족보에 이렇게 이어질 만한 아무런 계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하지도 않고 부활이 지나갔다는 사상도 여러분들 속에 없을 것입니다. 혼인을 금한다든가 어떤 음식물을 특별히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전통을 따라서 금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정말 따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해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두 가지 큰 세계가 서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 따르고 있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두 번째는 어떤 세계가 나오느냐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유대교 안에 있었던 여러 다양한 다른 교훈들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을 따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 그 가르침이 우리의 온 인격에 깊이 새겨져서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비록 우리에게 그 유대인들 안에 존재했던 다양한 종류의 다른 가르침이 물리적으로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로는 다른 가르침에 따라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종류의 것들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말씀의 경건을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다른 가르침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중립적인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가르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속한 그 가르침 속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다른 가르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중간 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가르침 속에 있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가르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눈을 넓혀서 교회 밖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오후에 있는 모임을 마치고 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세상에 수많은 다른 가르침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융성한 산업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멘토 산업이라는 그런 산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TV나 매체들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멘토로서 그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자 이 길을 가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수많은 방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두면서 마치 자신의 말 속에 인생의 성공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런 산업이 너무 융성해서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산업 중에 하나가 멘토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누구나 내가 당신의 멘토가 되어주겠습니다 라는 정보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해보자면 그런 폭탄들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9년 전에 지역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서 풀타임 사역을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세 이상 싱글들,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의 부서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이런 다른 가르침들이 스멀스멀 들어와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사명을 허물어뜨리는 수많은 폭탄들이 쏟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랑의 무덤이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조차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 된다는 것에 어떤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좀 청춘을 더 즐겨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 안에 어른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3대가 덕을 쌓아야지 주말 부부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남편과 아내, 가정을 이루는 그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비밀, 풍성함,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남편과 아내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폭탄들이 그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가르침이 그 인격 속에 스며들어져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현상들.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 따르던 그런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과연 다른 가르침이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는 바른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을 채우지 않으면 그 나머지 공간은 뭐로 채워지느냐? 바로 이 세상이 쏟아내는 다른 가르침으로 우리의 인격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말 속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수없이 그런 폭탄들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중립적인 지대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으로부터 나오는 바른 가르침, 그 속에 끊임없이 설려고 해야 그것으로 우리의 인격을 채워나가야 우리는 겨우 다른 가르침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바른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나아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안에 정말 충실히 풍성하게 있는가?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바로 이 기둥이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가장 긴급한 기둥이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른 가르침을 이야기한 바울사도가 5절부터 이 교훈의 목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바른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서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게 참 중요하고 정말 시급하고 긴급한데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랑이냐라는 것에 대한 수식어들이 그 중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나오는 마음, 양심,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는 디모데전후서에서 적지 않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죠. 자,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순결한 어떤 양심,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은 주를 부르는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서 뭘 하느냐 하면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 이 깨끗한 마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심령 속에 있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청결한 양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지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청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 1장 5절에 나오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양심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의 중심에 형성된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바른 가르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기둥입니다. 그러나 그 바른 가르침은 그것으로서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가르침으로 우리의 인격을 채워가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하면 바로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신앙 고백을 배우고 이 모든 일이 정말 시급한 중요한 너무나 너무나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기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가르침으로서 끝날 때 그것은 이 가르침의 목적을 향해서 바울이 주신 그 목적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은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 바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둘을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예배할 수 없다.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 자체 속에 사랑한다는 말 자체 속에는 이 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1%라도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무너진 것이에요.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어떤 순서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된다든지 나의 가치를 이룬다든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만들어주시는 그 내면은 반드시 우리의 바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드리는 우리의 바른 예배,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그것을 위해서 가르침은 목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사도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정말 중요한 두 기둥이다. 그리고 바른 가르침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말씀인데요. 2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2장 8절 말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곧 넓은 의미에서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성됨도 여성됨도 직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어떤 종류지만 다 직분적인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제일 처음에 자신을 직분자다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직분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분됨을 이야기하면서 이 직분됨을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바울은 절대 내가 이 직분을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자인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채워주셨는가를 말하면서 자, 반대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건 현재에도 여전히 괴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1장 13절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거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만 그런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고요? 이런 사람이 본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가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직분자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채우심을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가? 직분자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사람들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바른 가르침을 받고 바른 가르침으로 나를 채우고 그 바른 가르침 안에서 그리스도로 자기를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그것이 직분됨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그 인격 속에 풍성이 있는 자들, 그것으로 채워진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직분자들,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라는 뜻이죠. 나아가서 이런 직분자들은 왜 존재하는가?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로 직분자가 있어서 그 직분자들이 수행하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직분자는 바른 가르침으로 채워지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른 직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세 기둥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 바른 예배, 바른 직분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특별히 복되신 하나님이다. 이 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9절부터 십계명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느냐? 이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열망하고 기대하도록 하는 그 순간에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원래 풍성하고 복된 땅인가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집트 땅이 훨씬 풍성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비로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땅입니다. 전혀 복되지 않은 땅이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왜 그 땅이 복된 땅이 될 수 있죠? 거기서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왜 그 가나안 땅에서 복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많은 물자들이 생산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원래부터 많은 농산물들이 산출되기 때문이 아니라 지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비로소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땅. 이 그림을 바울사도는 11절 말씀에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느냐? 다름 아닌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자신의 인격을 채워가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복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복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복음에 따라서 사는 삶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이 복되신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바로 이 바른 가르침,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 바른 가르침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복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에 끊임없이 자기를 세워서 그 바른 가르침의 목적인 바른 예배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복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넘겨준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세워가고 계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까지도 이 길을 걸어왔지만 다시 한번 이 새 기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으로 우리의 인격을 채우는 다른 가르침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 자신을 바른 가르침으로 채워가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 물으시고 두 번째 그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예배의 예배와 예배에 해당하는 삶이 있는가를 묻고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혹은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직분자인가를 그리스도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현상교회가 또 이 현상교회에 속한 모든 이런 직분자들이 바로 이 중요한 새 기둥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분투하고 싸워가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현산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바른 가르침으로 이들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풍성한 꼴로 넘치도록 이 안에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바른 가르침 위에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를 풍성히 받아 그 속에서 바른 가르침과 예배를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른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